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존존의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저희들의 삶의 열매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저희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해야지 하면 짐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이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될 거야 하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은 이렇게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이렇게 가려준다 그럴까? 선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엄마가 아빠가 선생님이 이건 옳은 거고 이거 틀린 거야 하면 우리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가 그 가르침을 그냥 받아들이듯이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게 옳은 거고 이게 나쁜 거야. 그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뭐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하게 하는 능력으로 그리고 정말 그렇게 친히 하셔서 이루신 그 결과로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아직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한다.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짐을 그 말씀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내가 바라는 대로 보여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것이 만져졌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맛봐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를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다를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야를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지 아니하곤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상이라는 거는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데 그 바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는 믿음이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다를 내가 바랄 때 그것을 우리가 실상으로 갖는데 내가 막연히 바라는 것, 내가 아무리 간절히 바래도 내 꿈, 내 정력이나 내 생각에서 나타난 거는 그게 이루어지는 실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분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다 이렇다 선포를 하신 거면 우린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그냥 인정하고 배우면 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할 때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나님 기쁘시는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내가 하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하고 나를 맡기면 그리고 내가 좋고 싫고로 내 잣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하늘에서 이런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그 일어났던 모든 그 말씀의 역사하심이 그분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것이 우리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말씀의 살아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살아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해주고 길을 밝혀주는 거니까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어둠 속에서 내 생각, 내 착각 속에서 아니면 세상 흘러가는 대로 다른 사람 가는 대로 쫓아가는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우리는 옳다 생각하고 그 길이 넓다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해도 그 길은 아무리 찾는 자가 많고 가는 사람이 많아도 그 길의 결국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빛을 비춰서 나 따라와라. 거기에 우린 조차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없어도, 내가 힘이 없어도 지혜이신 주님이 그리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능히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11절 봅니다. 악한 자는 너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악한 자는 하나님을 늘 거스리는 자예요. 악한 생각을 하는 거는 하나님을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적하는 거. 원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대들려고 한다. 반역한다는 건 하나님한테 일일이 대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왜 사랑해야 돼요? 내가 왜 여기까지 해야 돼요? 뭐가 계속 하나님한테 이렇게 명령에 대해서 거스리고요. 나중에 할게요. 왜 지금 얘기하세요? 이제 그런 것까지라도. 또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가고 싶은 곳에 자꾸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자체가 속상한 거예요. 왜 나를 귀찮게 구느냐예요. 왜 나를 보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내가 정말 하나님 로봇이에요? 하는 식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줬다고. 나한테 요구만 하세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지체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하나님한테 뭐를 많이 했고 하나님은 나한테 뭐를 자꾸 요구만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고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향 미쁘시게 은혜를 베푸시고 언제든지 후대하시는 분입니다. 계속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계속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계속 생명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실수 없이 절대로 우리에게 악을 행하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맨날 반역하는 거예요. 배반하고 대들고 늘 하나님한테 불평이 많은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불평이 없으세요?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왜 나를 요렇게 살리시는지, 왜 요렇게 인도하시는지, 왜 나를, 요지경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는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사랑이 내 잔을 넘치나이다. 그 감사에 넘치고 기쁨에 넘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꾸 대들고 싶은 마음. 근데 그게 악인이래. 그냥 일일이 대들고 싶은 거예요. 나를 요 시대에 요런 사람으로 요 가정에 요러한 얼굴로 요러한 키로 요러한 직업으로 뭔가가 불평인 거예요. 그게 말로 표현이 안 됐어도 마음으로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냥 일일이 대든다 얘기예요. 찾아서라도 대들어요. 그러니까 악인은 늘 반역만 한다. 거기에만 힘쓰나니 그런데 그렇다면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양성 성령의 열매들이 다 성령 충만함으로 누구에게서든지 맺어질 수 있는 열매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는 열매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살지를 않으니까, 성령 충만하지를 않으니까, 나 충만하니까, 내 말이 하나님한테 맨날 이렇게 그 거슬리는 말이, 대드는 말이, 그 반역하는 말이 늘 충만하니까 그게 있으면은 계속 마음은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잔인한 사자를 보내지 않아도 우리는 그런 속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냥 악인이 반역을 일삼으니까 힘쓰니까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는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래도 저래도 불평이고 이래도 저래도 근심이고 이래도 저래도 속상한 그러한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자 그 죄에서 건지시고 씻으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평강, 하나님의 그빛 가운데 거하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자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한테 자꾸 대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른다 하는 우리의 마음에 만약 지금 하나님 앞에 거스리는 하나님 앞에 대들고 싶은 어떠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 다 그걸 죄로 토해내기 바랍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금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 그 미련한 자를 만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새끼 잃은 앙금은 굉장히 사납지요. 지금 온순하게 우리와 이렇게 교제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가 더 위험하고 우리에게 더 해를 끼친답니다. 더 두렵다 얘기예요. 미련하다는 거는 악한 거하고 다른 것 같지만 해를 끼치는 거를 따지자면은 미련한 자 옆에 있으면 미련한 자 만나면 오히려 더 해를 끼친다. 잘해줘도 잘해주는 거를 받아들일지도 모르고 사랑을 해도 사랑을 받아들일지도 모르고 좋은 걸 좋은 것으로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자기 그때그때의 그 정력과 그 육체의 소욕 속에서 그냥 욕심 따라서 자기 잣대 옳다라고 하고 대드는 그 사람은 정말 새끼 잃은 앙컴보다도 더 우리에게 힘든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힘든 사람이 안 되려면요, 내가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지혜는 지혜롭게 태어난 지혜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에게 구해서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라는 거는 자기 유익, 자기 영광을 어떻게 잘그 취하느냐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한 꾀를 통해서 얻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그건 마귀적이고 세상적이라 거기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순전하고 그리고 치우침이 없고 거기에는 온갖 좋은 열매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는 순전한 하나님의 그 지혜입니다. 지혜이신 하나님. 전지전능이라는 말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요. 근데 그 하나님이 또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지혜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지혜는 싸우거나 헐뜯거나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취해서 자기 영광을 취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정력적인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한다. 배은망덕한 것.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그 집에 재앙이 그치지 아니한다. 우리가 받은 것을 안 받았다 그러고요. 해준 것을 우리는 해 받았다라고 안 합니다.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줬는지 뭐 어떠한 사람이 내게 잘해준 거는 우리는 당연하고요. 나에게 해 끼친 것만 우리 외우고 있어요. 내가 남한테 베푼 거 외고 내가 해를 받은 상처받은 거를 우리는 잡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평하지 않은 생각이에요. 내가 잘해받은 건 잘해받은 것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배은망덕화 되는 건 잘해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안 받은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왜안 줘? 하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주실 것 정말 다 주셨어요. 우리 호세아서 6장을 보면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돌아가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느냐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해줄까? 너희들의 그 마음이라 그럴까? 너희들의 신실이라는 거는 아침 이슬 같아. 하나님한테 돌아가자 해놓고도 잠깐 먹축이면 그다음에 딴짓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공급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계속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냐고, 다시는 그 우리가 세상에 죄 속에 시달려서 그 열매를 따먹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맨날 딴짓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자예요. 그러고서 목한 모금 축이고는 다시 또 나가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말, 너희들의 고백, 너희들의 결심이라는 것은 정말 아침 이슬 같다. 지금 딱 말하는 것 같아도, 고백하는 것 같아도 금방 변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놓고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잘안 돌봐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길 잃어버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 같이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이런 꼴을 당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이 고백하는 걸로는 이스라엘이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포로가 됐거나 어떠한 지금 패배의 맛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옳습니다. 그게 그 이스라엘 참 선지자들의 고백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껏 후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배은망덕한 자에게도 해를 뜨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은 거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못하셨어요. 하나님 잘못 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축복입니다. 절대로 저주하거나 벌주거나 악하게 하시지 않아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받았는데도 모르고 받지 않았다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까지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처럼. 그래, 우리들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제 주시면은 할것 같고 될것 같은 그러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졸라대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너에게 이미 내가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가졌다예요. 은혜도 가졌고, 사랑도 가졌고, 능력도 가졌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모든 걸다 가진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우리가 배은망덕한 거지, 하나님은 배은망덕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혜도 베풀 수 없지만,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이기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수 삼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 돌려서 떠났는데도 또 돌아오라 기다리시고, 돌아온 우리에게 탕자를 그 씻기시고, 또새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우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기뻐하며 반기며, 그리고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오해하고, 하나님이 내게 뭔가 주실 걸덜 주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한테 힘껏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배은망덕한 자, 그리고 그렇게 악으로 선을 감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안 한다 그래도 하나님한테 하고 있어요. 내게 선을 베푸신 분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악으로 갚고 있어요. 부모한테 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나에게 좋은 것준 사람한테 우리는 자꾸 상처를 주고, 자꾸 믿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그리고 안 받은 것처럼 여기고, 모자른 것처럼 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그게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게 선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만약 나 자신이 하나의 그 집이라고 치면은 내가 그렇게 살면 내게 계속 그 악한 생각, 그것이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내가 배은망덕합니다를 회개하는 게 나아요. 내가 배은망덕합니다를 고백하고 그 배은망덕한 선으로 내게 대하는 사람에게 선으로 내게 늘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악합니다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그내 집에서 내 안에서 악이 떠날 수 있는 길이에요. 나 옳다라고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주장하면 악이 안 떠난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법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을 가르쳐서 너 그렇게 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생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악이 안 떠난다. 네 안에서 악한 생각이 안 떠난다. 이기적인 게안 떠난다. 너 안에서 아무리 주여주여 해도, 아무리 겉에 회치를 해도, 네가 배은망덕하면, 네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우리 보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얘기했죠. 그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나한테 선하게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어쩌다가 실수했고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한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나한테 선을 베푼 거다 무시하고 그 사람에게 그 상처만 잡고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그런 눈을 기물 했어, 어떻게 그렇게 낮춰봤어? 그냥 그거 하나 갖고 그 사람한테 일생 원수 삼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받은 거는 그냥 수척해버리는 거야. 잊어버리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사람들에게 그 선한 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도 우리 하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 뭐라 그러나 수고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밥 하나 먹지만 쌀을 우리가 심어서 우리가 농사해서 우리가 추수해서 우리가 갖다 먹는 거 아니잖아요. 돈으로 다 하는 것 같고 그돈 내가 버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돈으로 쌀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해를 뜨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고 다 사람 살려주고 그 사람들이 수고하고 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돈으로 매매하지만은 돈으로 우리가 먹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나 뭐 저기 홍수나 어떤 기근이 나면 돈이 아무 소용없어요. 실제로 밥한 숟가락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다툼의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아. 다툼의 시작이라는 것, 싸움이 커지는 것 같아도 그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한다, 이게. 금이 조그만큼 가서 물, 방울, 저렇게 틈이 조금 나서, 구멍이 조금 나서, 처음엔 새는 것 같이 되지만, 나중에 싸움이 커지면 어떻게 그냥 터져버리고 무너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새기 전에 그쳐라. 우리의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사람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사람에 대해서 자꾸 실족함이 생길 때 그 안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꼭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밖으로 가면 그 사람도 반응해요. 그렇게 되면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의 싸움은, 우리 부부 싸움을 봐도 그래. 왜 싸워? 그러냐, 그러면은 그 시작은 별거 아니에요. 이혼하는 사람들, 또 부모 자식 간에 원수 돼가지고 막 이렇게, 갈라선다 그러고, 나라끼리 싸우고, 그러한 모든 전쟁이나 그 싸움에 나중에는 큰것 같지만 그 시작은 아주 조그마한 겁니다. 사람들의 욕심이나 오해나 아니면은 어떠한 이기적인 것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조그마한 것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죄가 큰 죄를 낳아요. 큰 결과를 낳아요. 마음에 미움을 품으면 그게 살인이다가 맞아요. 마음에, 아,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벌써 살인이에요. 그 사람의 그 존재와 그 사람의 어떠한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고 기억도 안 하고 내 삶에 그 사람 전혀 관계없이 살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죽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지금 65억이 살고 있지만 내가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없어도 내게 상관이 없는 왜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나 지금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이나 내게 상관없는 사람이면 우리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면 우리는 맨날 대량학살하고 산다 그래요. 하나님은 나 보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데 나 잣대에다가 놓듯이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전 세계보다 귀히 여기는데 우리는 나 중심이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여기는 사람은 무게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고 나머지는 내게 멀어질수록 점점 작아지고 아니 나중에는 진짜 있어도 없어도예요. 그러한 우리들 누가 나를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외롭다 그러고 속상하다 그러고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에게 대해서든지 똑같은 나를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잣대로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은 거, 내가 받기 싫은 거, 그거는 내가 내 마음에 다른 사람에게 품지 말으라 해요. 그러면 내가 미움받기 싫으면 난 미움받지 말고, 날 없이 여기는 거 싫으면 남 없이 여기지 말고, 내가 용서받고 싶으면 남 용서하고, 내가 귀히 여기면 받고 싶으면 그 사람 귀히 여기고, 그러면 싸움 안 일어나요. 그러면 시기 없어요. 거기서 비교 경쟁 안 해요. 결국은 아무리 큰 다툼이라 그래도 처음 시작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요. 그 생각에서 나와요. 그 가치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스리면 이 세계에 전쟁도 없어지고 가족의 싸움도 없어지고 정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섬기며 하나 됨을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살아라. 같은 말을 하라. 우리라고 하는 하나의 생명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 안에는 싸움이 없어요. 그 안에는 다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는 그 시작은 뭐냐? 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마음 있으면 갈등을 합니다. 생각이 여러 개면 또 거기서도 갈등해. 이러한 구조가 결국 싸움을 낳는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 시비라는 거는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그 성경을 보면요. 우리 지금 14절이죠. 그러면은 그거 헤아리지 말라예요. 따지기를 그만둬라. 옳고 그른 거 따지는 거 우리 좋아하죠. 따지면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따지면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따지지 말고 자꾸 따지지 말아라. 그렇다고 적당히 가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분별은 잘하되 서로 따져서 싸워서 해결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싸우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두 사람을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죄와 죄가 아닌 것, 범죄자를 무고 석방하고 무고한 자를 죄인으로 따고 그러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옳고 그른 것, 선악은 하나님이 잣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잣대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헤아리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심판하지 말아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에 달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스스로 죄를 빠져나올 수도 없고 죄를 없앨 수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모든 죄를 씻김 받은 모든 사람은 그 죄가 어떠했던지 간에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 피조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너는 이미 의로워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 잣대에 맞추어서 이 사람 의롭고 이 사람 악하고. 근데 그것도 또 올바르도 아니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그렇게 하면 틀린 잣대예요. 우리는 나라가 전쟁을 할 때는 사람을 놓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나라 사람은 나쁘고 이 나라 사람은 좋고 그렇게 합니다. 집안끼리 싸워도 그렇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게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버지가 어떻든 아들이 그 아들을 것은 아들에게, 아버지 것은 아버지에게 하나님은 잣대로 이렇게 재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재세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은 다 죽이자. 아니면 한국 사람이니까 다 축복하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택함 받아서 귀하게 쓰임 받는데 그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각기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고 각기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각기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덕으로 아니면 무슨 나라 덕으로 어느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라는 그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특별 대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고 모든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거는 모든 어떠한 그 나라, 어떠한 민족, 어느 시대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든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잘했다라고 하는 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얘기예요.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공평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동일하게 의로 인침받은 거고 예수님 아니면은 뭐예요? 죄 없는 자 돌던지라예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면 내가 옳다라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을 의롭다며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돼요. 우린 세상 사람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합니다. 더 교회나 형제들한테 시험 걸렸을 땐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던 밖에 있던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보혈 안에 거듭난 자는 누구든지 새 피조물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누구든지 죄인이에요. 누구든지 악해요. 그게 하나님의 잣대예요.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하면 어쩌냐. 무례한 자, 무지한 자, 지식이 없어서 돈을 갖고 지혜 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미련한 자가 지혜를 얻고 싶은데 그 지혜를 얻고 싶은 방도가 뭐예요? 돈을 갖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돈 갖고 못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은혜로 값없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지 우리에게 돈을 주고 돈을 받고 파시는 일은 한 번도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는 땅의 것, 하늘의 것다 합해서라도 돈으로 살수 있는 거가 하나도 없어요. 친구는 사랑에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의 사랑은 계속되고요. 형제는 어려움을 겪을 때 같이 겪을 수 있는 그게 형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라는 건 우리가 나를 계속 사랑해줘야 친구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어져요. 근데 형제라는 거는 우리가 어려울 때라도 같이 서 있을 수 있는 게 형제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라는 거는 뭐예요? 같이 겪는 사람들이에요. 또 친구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사랑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는 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세요. 참 친구는 계속 사랑하는 사람이 참 친구라고 지금 성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라는 것은 어려움도 같이 겪는 사람들. 우리 탕자가 밖에 아버지 재산을 먼저 취해가지고서 집 바깥으로 나가버렸을 때 돈이 있거나 했을 때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탕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니까 없어진 거예요. 곤란할 때는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장자가 어떻게 했어요? 형인데도 불구하고 싫어했습니다. 돌아온 자체를 싫어했다는 것보다는 그, 동생에게 아버지가 연회를 베풀어주고 반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이렇게 잘 대접해주는 그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하고 형제 마음은 참 다르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성경의 형제라는 건, 아니, 지금 우리들의 삶이라도 형제라는 건 뭐예요? 되게 같이 뭐를 겪어요. 그 집안에서 있는 일도 같이 겪고. 우리 애들이, 형제, 외톨이 아이들이 많죠, 요새. 외아들, 그리고 외딸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많이 낳으려고 하는 그 엄마 아빠들 얘기가 얘가 외로울까 봐 라고 얘기해요. 그런 얘기예요. 결국 형제가 있다는 거는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같이 그거를 나눌 수 있는 게 형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가정생 주위를 봐도 그렇고요. 또 성경에 나오는 걸 봐도 카인과 아벨 처음에 형제끼리 살인 사건이 나요. 비교 경쟁하고 거기에서 가장 큰그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서의 일이에요. 그러나 원래 형제라는 것은 어려울 때 어떤 때라도 같이 나누려고 같이 그것을 겪으려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린 공동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같이 겪는 사람들이에요. 한 몸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한그 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는 다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 겪는 거를 다 같이 겪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자매예요. 예수님의 자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또 같이 형제 자매, 한 아버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지금 좋은 거, 물론 하나님의 것을 같이 나누고 같이 즐기는 것도 우리들이 누리는 거지만, 그러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받고 세상에서 환란을 겪을 때도 우리가 같이 겪고 같이 그 속에서 서로 안위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하나됨을 힘껏 지키는 것, 그것이 형제된 우리들의 일이에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다. 지혜 없는 사람은 그냥 경솔이 금방 약속하고 남하고 이렇게 손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동기나 또 그것을 함으로써 벌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뇌물을 받는 거나 뭐 하는 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람에게 잘 빠져들어가고 사람의 말에 잘 속는 사람에. 그게 지금 지혜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남의 보증을 후딱 써준다든지 사람하고 그냥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지혜 없는 자는 남의 보증인이 된다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지혜 없는 자니까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 사람을 경계하거나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모든 동기를 우리가 꿰뚫어 볼수 있는 그러한 명철함과 그러한 분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거는 미련한 거고 지혜 없는 거지 그게 착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남이 해달래니까 그냥 무조건 다 해줘서 그게 악인지 그게 정말 이 사람은 부탁했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칠 것인지 그러한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돌 던져 해도 가서 돌 던지고 오고 저 사람 가서 죽여 해도 그냥 죽이고 저것 가서 훔쳐와 해도 그냥 훔쳐오는 그런 거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무분별하고 미련한 거예요. 아니 악한 것까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이리떼 속에 한 마리 양을 보내는 것 같으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워서 세상 꾀에 넘어가지 않는 거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엔 순전하지만 세상은 순전히 통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거를 꿰뚫어 알아볼 수 있는 명철함이 필요해요. 세상에 속아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다니면 우리는 먹히는 거예요. 이리한테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리보다 우리가 강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명철함을 갖고 이리에게 잡혀 먹히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약하나 주는 강하시지요. 나는 작지만 주는 크셔요.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더 크고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 세상의 지혜, 세상의 어떠한 괴계도 하나님은 다 꿰뚫어 알고 속지 않으십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여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 자꾸 싸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꾸 자기 마음이 불편하고 자기의 어떠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자꾸 죄를 짓게 돼요. 꼭 마치 죄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 문을 높이면 그 자기 문을 높게 만들어서 위그 정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그렇게 되면은 자꾸 다른 사람을 파괴시킨다는. 다른 사람을 밟고 없이 여기고 자꾸 좌지우지 해가지고 그들을 종사물려 들으니까 자기 맘대로 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건 파괴시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큰 파괴력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부모는 내가 너보다 낫다예요. 그래가지고 아이 보고 말을 들어라예요.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그 법은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돼요. 자기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자기도 지켜야 되는 법이요. 아이들도 너 이거 지켜야 돼. 이게 길이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좌지우지하면 아이를 파괴시킵니다. 그 아이를 지으시고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법, 그 하나님의 그 손을 따르는 그손 앞에 좌정하여 엎드리는 그러한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 따라오라 하면은 자식을 내종 만드는 얘기. 그리고 결국은 그 자식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있고요. 그리고 잘못하면 가장 큰 파괴력을 끼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았으면 다딴 사람들을 낮춰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를 하게 돼요. 그 이래라 저래라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파괴시키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리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결국은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놓을 게 아니라 내문 자체를, 내 자리 자체를 낮추어야 돼요. 오히려 섬기는 자로. 그 사람 잘 되고 그 사람 세우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해야 돼.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세우나?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유익하게 살리는 일인가? 그건 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요, 세우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한다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다는 것이 오히려 파괴시키기가 참 쉽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꼬인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하죠. 그저 마음이 꼬였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시온의 대로를 가진 게 아니라 복잡다단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답니다. 우리는 복을 받았고 우리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좋으신 게 이미 다 있는데 내 마음이 삐뚤어져서 의심해서 아니면 다른 거 바라봐서 딴 생각해서 뭐가 속에 복잡다단한 세상 것들 염려 근심이 잔뜩 있어서 궁리와 계획과 자기의 소욕이 잔뜩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단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잡다한 것들을 죄라고, 그건 세상 것이야, 썩을 거야, 그걸리 가면은 너는 반드시 죽어, 그거를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 복 주시기 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마음을 낮추신 거하고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를 시험하신 거예요. 계속 빛을 비추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니까 그들이 자꾸 자기 마음대로 뭐를 원하는 거 받았을 때는 할렐루야인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 믿기를 거절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죠. 아니면 모세 죽이자였어요. 아니면 우상 세워서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아우,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 갔을 때 내가 어떠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남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남이 실패할 때, 나는 그렇게 안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대기가 들어가면 안 그렇습니다. 뺨을 맞으면 오른뺨 내놓을 것 같은데, 응? 하나님 능력으로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남이 누가 나에게 뒷말했다. 와서 뺨이 아니라 그래도 벌써 우리 속이 부글부글한 거예요. 가서 뭐 왼뺨 내놓고 뭐 오른뺨 내놓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벌써 화가 나고 벌써 속상하고 벌써 씩씩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자기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복을 받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 너 스스로 높아진 것들, 그 세상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가 아끼고 집착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자꾸 꺼내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 높은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자꾸 낮춰주시는 거예요. 우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지만 그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길은 우리가 자꾸 낮아지는 길이지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낮아져야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우리 21절 봅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또 우리 그 다음에 25절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줄줄 알고 늘 그랬습니다. 부모라는 거는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거예요. 아까 자기식으로 잘 되는 거를 오히려 요구하고 좌지우지하면은 자식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낳지만, 부모가 무지하고 잘못해서 그렇지 부모의 원하는 마음 자체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편애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한풀이, 자기의 욕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악을 행하게 되고 파괴력을 행사하게 되는, 그렇다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원래 원함이 자식이 잘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식이 미련하거나 그 자식이 자꾸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는 근심하고 그리고 슬퍼하게 됩니다.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대요. 즐거움이 없다. 이 세상 뭘 갖다 줘도 자식이 속세기고 자식이 아프고 자식이 잘못되면 그 부모에게는 즐거움이 없다.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자식이 행복한 거예요. 아기가 빵긋빵긋 웃고 잘 자고 잘 먹으면 그게 아기를 돌보고 아기를 낳고 아기를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그 가족들의, 그 부모들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뭐를 그 자식이 해 주어서가 아니라, 내가 해 받아서가 아니라, 그 자식이 정말 평안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부모의 가장 큰 즐거움이고, 그거를 보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미련한 자는 자꾸 미련한 짓만 합니다. 속이 미련하니까 말도 미련하고 행동도 미련하고 그 결과도 악한 거예요. 그래, 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속 썩인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우리가 미련하게 행하면은 하나님은 정말 슬프신 거예요. 지혜를 주고 지혜롭게 살도록 하나님이 다 행하게도록 우리 안에 계신데, 구하지 않아서, 아야, 우리가 자기 뜻대로 그냥 튀쳐나가서 미련한 짓만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근심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럴 때 뭔가를 막 애써서 하나님한테 해드리려고 할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것 같고 잘 누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쳐준 게 그냥 항상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하고 같이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 누림이 감사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자녀 된 우리들에게 뜻하시는 원함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몸도 튼튼해지고요. 몸도 생기가 있어요. 그거는 마치 우리의 몸을 살리는 약과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근심하면, 심령이 근심으로 차 있으면 뼈가 마른다. 뭐 진수성찬이 상관없고요. 어떠한 아름다움이, 어떠한 좋은 것이 상관없어요. 마음이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뼈가 상하고 뼈가 마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그냥 그래요. 정말 우리가 채소, 야채만 먹어도 별 가난한 식탁이라 할지라도 화목하면, 서로 사랑하고 마음 합해서 살면, 그것은 육선이 가득하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그렇게 부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다투는 모습, 그거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툼이 우리에게 주는 것, 심령의 근심과 갈등,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의 어떠한 그 지옥 권세라 그럴까, 외로움, 슬픔, 상처받아서 분노, 그러한 것들의 모든 결과는 내 뼈를 상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점점 더그 생기를 잃게 하는, 나를 죽게 만드는 독이에요.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몸에 독이 있으면 그 독을 나를 위해서 빼내야 되잖아요. 그 상처를 왜 그렇게 끌고 앉았는지 몰라요. 나는 가엾은 자야. 나는 불쌍한 자야. 나는 슬픈 자야. 나는 왜 이래? 뭐 어때야 만족하는데요. 그래도 사랑받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괜찮게 받아주시는데 내가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용서가 안 되고 내가 납득이 안 되고 내가 나는 조금 더 나아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괜찮아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나를 자꾸 수정하고 내가 나를 자꾸 요구하니까 우리는 노상 괴로운 거예요. 그래놓고 또 누가 나를 뭐라고 할까 없이 여길까 온갖 경계를 다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도닥도닥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를 이렇게 불쌍해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방패가 돼서 자기를 지키려고 그냥 껍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시면 그런 거 아니에요. 너 괜찮아 하는 거는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가 하는 게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우리의 껍질을 벗기시고 우리의 짐을 내리시고 우리를 자기 연민에서 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연민은 굉장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끼는 것 같아도 자기에게 그냥 독을 품고 점점 그 속으로 더 들어가게 하는 가장 우리를 해치는 것이기도 해요. 남이 나를 때리면요. 남을 욕하면 우린 주님 안에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감싸고 아이고 어쩌나 어쩌나 하고 있으면 우리는 점점 슬픔 속에 그 절망 속에 더 들어가요. 자기 연민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한다. 뇌물을 주는 사람에게 있어서 뇌물은 그 자기의 원함대로 그 무엇인가를 갖게 하는 그러한 보석 같은 거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또 뇌물을 받으면 어떡하느냐? 그 재판을 굳게 한대요. 옳고 그른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그 준 사람에게 맞추어서 하는 거죠. 그게 악인입니다. 남의 부탁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들어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떠한 잣대를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거를 못하는 것. 우리가요, 하나님한테는 익스큐즈를 하고 그리고 사람한테는 맞춰주는 거 많아요. 그 사람이 당장 내게 섭섭해 할까봐, 해 끼칠까봐, 뭐라고 할까봐 하나님 앞에 옳은 거를 하지를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재판을 굳게 한다. 그런 일도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심령을 위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나의 어떠한 그 소욕, 나의 원함이나 싫고 좋은 거를 다 버리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해주는 건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는 그건 악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둡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계속해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게 눈을 돌립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계속 땅의 일만 보는 거예요. 지혜는 가질수록 더 지혜를 구합니다. 왜? 자기 속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지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구합니다. 내게 지혜가 부족합니다를 계속 아는 게 지혜예요. 근데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아 하는 것이 미련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나는 지혜가 있으니까 나는 이만하면 괜찮으니까 하고서 오히려 땅끝에 눈을 둔다. 땅의 것에 헤맵니다. 그리고 땅끝에 모든 땅의 것다 판단해요. 옳고 그른 거다 시비 따지고 그리고 헤아립니다. 그것이 미련함이래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 그거는 아까 동일하게 나갔고요. 26절 의인은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이거는 아까 우리가 그 나쁜 사람을 좋다라고 하고 무고한 자를 죄 있다고 하고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옳은데도 벌하고요. 그리고 귀한 사람이 정직을 행했다라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않다. 이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리고 악한 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건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의인은 누가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 이미 인치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우리가 벌하는 거예요. 계속 돌 던지고 계속 정죄하고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의 어떤 법정에서 얘기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볼때 그래요. 하나님이 의로 인쳤는데 누가 너를 송사하느냐?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이미 편들고 너를 용서하고 너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용서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나를 계속해서 어떻게인가 더 의롭게 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의롭다 하심을 무시하고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고 내가 새롭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거를 나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남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용서받은 것 같이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용서가 모자라서 더 뭐를 해야 될것 같으면 계속 남에게도 요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벌을 받아야 될것 같은 거예요. 값을 치루어야 될것 같은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죗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한번 죽으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벌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벌 외에 우리가 자꾸 뭐 벌을 요구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으니까 그거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해야 되고 또 뭐를 행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 또 은혜를 갖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 둘다안 맞아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 자신을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하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면서 사는 거지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걸 어떻게 갚으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하나님한테 죄 졌으니까 내가 어떤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나 벌해 주세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 벌안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벌해 주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받음으로 채찍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는 거지. 하나님의 그 모든 저주는 모든 심판은 십자가에서 다 끝난 거예요. 더 받을 거 우리 없어요. 그러면은 더 받을 거 우리 없는 새로워진 우리. 그러면 그 우리는 이제 다시는 죄의 종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내 육체와 더불어 정력도 욕심도 못 박혔으니까 이제는 내가 산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그 삶의 실체를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에요. 방법이 자기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가는 그런 거예요. 사람 속에서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의 자녀 돼서 새로워졌는데도 계속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지금의 실수를 갖고 우리가 벌 안되면 그건 하나님이 옳다라고 안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다고 했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는데 그것 때문에 때리는 거, 그것 때문에 욕하는 거, 그것도 선하지 않다는 얘기. 정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옳습니다 하는 것이 정직이라 그랬습니다. 정직한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은 이 세상에 그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잣대, 그러한 개념, 그러한 말들을 다 틀린 것을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틀리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이 틀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다고 때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옳고 세상 말이 틀리다고 그랬더니 때렸다. 우리 그런 거 사실 많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도. 아, 그건 성경에 써 있지. 지금 이 회사에서는, 지금 이 가정에서는, 지금 이 학교에서는, 지금의 교회에서는 이게 지금 현실인데. 현실이 옳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옳은 거예요. 현실도 틀리면은 말씀으로 그걸 밝혀줘야 되는 건데, 우리는 현실에 타협하고 말씀에 오히려 불순종한다 그럴까? 말씀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다치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니라. 말을 할수록 실수가 나오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다.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말만 하는 것이 우리가 순종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이고 세우심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의 감정과 생각과 내 말을 자꾸 하면 뭐예요? 실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독을 주고 내게도 독을 끼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악을 행하고 범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말을 아끼면 오히려 하나님에게 듣는 자예요. 자꾸 듣고 하나님에게 배우고 그러면 그 성품도 안전하다. 하나님 앞에 좌정한 자. 그러면은 깨달음을 얻는답니다.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한다.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 성품이 안전한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은 우린 같이 감정이 이렇게 흔들려요. 누가 나한테 욕하고 누가 나한테 칭찬하고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 금방 반응하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거 먹었을 때와 맛없는 거 먹었을 때 표정이 다르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말, 내가 받고 싶은 대접 받을 때 우리는 입이 찢어지고 미소가 생기지만,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거, 먹고 싶지 않은 거를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찡그리고 싫어하고 화냅니다. 그런데 성품이 안전하다는 거는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에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심지가 강건한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대접받고 어떻게 한다는 그것에 우리가 업다운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품이 안전하다. 자기 절제를 잘하고 성령을 기뻐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환경이나 이 세상의 어떠한 움직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안전화되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에요. 평강이 가장 큰 능력인 것처럼. 왜? 평강을 깨는 일만 잔뜩 있는 게이 세상이거든요. 이 안전이라는 건 좌정하는 것이고 평안을 유지하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근데 성품이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 안에서 그렇다. 마음이 지옥을 헤매는데 우리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만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리가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는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맞는지 빛이 있으면 다 보여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면 그냥 볼수 있게 되고 들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냥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되는 게 명철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근데 모든 것을 다 그분이 보게 하시는 대로 알게 하시는 대로 우리도 볼수 있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은 지혜롭게 보인대요. 입만 다물고 있어도 그 사람이 지성인처럼 보인대요. 결국 우리 이 17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안전히 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슬기롭게 살기를 원하시지 미련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고 선을 행하길 원하시지 악을 행하길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지 주신 그 은혜를 누림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고 생기 있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우리가 헉헉거리며 힘들어가며 그리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남들을 없이 여기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의 길, 그리고 안에는 속에는 근심과 그 갈등이 가득한 그러한 지옥 권세를 누리면서 살기를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답니다. 우리보다도 우리의 행복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 짓지 않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애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맘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왜 참견이에요? 우리가 죄 지면 우리가 고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낳으시니까, 우리를 지으시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이니까. 부모도 자식이 잘못되면은 힘들고 슬퍼하고 고통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고통하고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건지신 그 은혜 안에 부르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을 믿을 때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살아 역사에서 열매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인하여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스스로는 되어 있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할수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합한 어떠한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시며 말씀대로 그 이루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